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났을 때에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그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그 이후에 사건들이 이르기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 되겠지요. 그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하고 하니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할 거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안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졌을 것이고 또 의구심도 또 물론 생겼겠지요. 그런 상황들을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한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가면 이제 그 일부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거기는 도마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 평강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락임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평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은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신자, 또 신자와 신자 사이에 관계가 아주 온전한 것, 그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도 마음에 평온하다 이런 말 사용하고 우리도 마음이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마음이 평온해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그게 바로 같은 의미에서 나온 건 아니겠지만 인간 본연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관계가 온전할 때 얻어지는 그런 관계적인 평안함, 그것을 말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원래 샬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샬람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값을 지불하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빚을 다시 갚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샬람이라는 말인데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얻게 될때 그게 이제 내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요. 누구에게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데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빚을 갚고 나면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이 오는 것처럼 무언가의 대가 지불 이후에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바로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평안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구원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지는 이 평강을 세상 사람들이 알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실 때에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이다. 알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사도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각에 뛰어났다는 말은 바로 이해, 우리의 understanding, 이 이해를 뛰어넘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함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도 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평안 느끼지요. 그러나 그것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담, 죄죠, 죄.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었는데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자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화목 제물이 되었다. 화목이라는 것은 화평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맞춰서 바른 신앙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타인의 죄, 타인의 연약함을 용서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다 하는 이 말에서 영어 성경은 죄라는 말을 debt 진짜 이야기하면 빚진 거 있죠. 그 빚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아까 샬롬의 원 의미가 이 빚을 청산해 주는 것, 갚아주는 것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해주는 것은 상대방을 평안케도 해주는 거지만 실상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1차적인 수혜를 받는 것,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에게 죄 용서가 없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아무래도 큰 찍기 같은 것이 남게 되고 평안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사함 받음을 기억하면서 죄 용서를 크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15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인들을 축복할 때에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 곁에 이렇게 있게 되면 불행했던 아이들도 평온함을 찾게 되는데 육신의 부모를 만나도 육신의 의지하는 보호자를 만나도 그러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할 수 없는 큰 복락이죠. 예수님도 이땅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 생각하면서 또 죄사함의 그 은총과 더불어서 죄사함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